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당신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지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당신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지를 주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아직 뭐 시가서 5권이 남아있지만, 지난 뭐 2022년 1월부터 시작한 지 거의 뭐 1년 한 7개월에 걸쳐서, 2년 7개월에 걸쳐서, 이제 구약 4000년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됐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뭐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불과 따져봐야 한 100년, 길어야 200년 정도의 시간인데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빼고 앞으로 이제 한 60번 정도의 나눔을 가지면 이제 또 계시록 마지막 역사까지 우리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의 역사까지 다 살펴갈 때까지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꾸준히 이것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알게 되고 발견하고 느끼게 된 게 뭡니까? 자, 우리의 퍼즐 조각 같은 성경 지식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안다고 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알쏭달쏭하고 또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상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누가 다른 소리를 하면은 전혀 뭐가 진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가짜는 아니지만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사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의 순서를 따라 그걸 그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조각난 퍼즐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그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퍼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참 이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과잉해석하거나 완전 자기 원하는 대로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완전히 자기 종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현상은 본의 아니게 뭐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뿌리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이 교회 뿌리병에 걸리는 결과를 사실 낳게 돼서 겉은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요. 종교적으로 화려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뭔가 그 중심에서는 늘 약하고 세상에 자꾸 감염되는 그 병든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그 오렌지 나무가 병이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무를 해치는 질병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의 병이 바로 뿌리병이라고 합니다. 그 오렌지 나무가 이 병에 걸렸는데도 어느 시기가 되기까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매도 맺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무에 병이 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뿌리 진디도 이런 뿌리병의 일종인데 이 병에 걸린 나무는요, 새로운 뿌리로 접붙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사회에 희망을 주고 뭐 영생,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알리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인데 그게 아니라 한 사회를 망치고 절망에 빠뜨리는 곳이다. 이 사회의 악이다. 그래서 심지어 개독교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현실에 서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회 친화적이고 뭐 세대 친화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진정한 말씀을 대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관심, 종교적 관심,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이끌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게 했던 그 근본적인 이 태도, 잘못된 태도,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오해해서 이용하게 하는 이 세상의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걸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이 모든 것이 바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게 그게 이제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성경의 숲을 먼저 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뭐 소설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여러분 시리즈가 된 어떤 걸 보게 된다면 당연히 1권이나 뭐 1부부터 순서대로 맞춰봐야 그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내용의 전체가 바르게 파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는 방법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역사적 연대기적인 순서로 맞추어만 봐도요, 우리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집회를 통해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일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과 가치,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 감정적인 터치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인 가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의 유일한 길은 뭐냐?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꾸준히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반복적으로 살피고 만나야 되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진정한 성도의 가치를 따라 변해갈 수 있는 거죠.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성경 66권이 순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데는 역사의 순서를 따라 가다가 선지서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몰아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진 역사인지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한두 번만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느냐 아니냐, 엉뚱한 미신으로 만드느냐, 이게 되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성경이라는 게 참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이 방법과 태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뭐 방언으로 적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단으로 이제 드러난 그 은혜를 교회 그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죠. 나중에는 막 무슨 죄를 씻는다고 막 따귀를 때리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맞고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은 이 특별한 이 성경의 그 방언이, 성경이 방언을 했다고 하니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그 특별한 사람만이 바르게 풀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신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이 은혜리 교회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다 보니 엉뚱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말세에 대해 엉뚱하게 가르쳐서 그 신도 수백 명을 그 피지라는 그 땅에 몰아넣고 뭐 재산 다 넘겨받고 강제로 일시키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죄를 씻는다고 그 사람들 앞에 내놓고 따귀를 갈겨대고 막 이런 일들. 이게 전부 이제 성경을 엉뚱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훌륭한 성인의 글, 뭐 종교의 경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교훈적이고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는 경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이 추앙하는 성인, 그 사람의 좋은 말,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그들의 경전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성인들의 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많은 교훈을 받아서 저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다른 성인들의 말들처럼 교훈이 되고 그냥 좋은 종교적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그 66권 중에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핵심은 레위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지 다른 어떤 무슨 교훈이 되는 성인의 글들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마음의 태도, 그 중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오해된 것을 다 바로잡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의 핵심도 결국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말씀해 주신 그 생명과 축복의 말씀임을 바르게 알도록 창세로부터 역사를 따라 그래서 차분하고 바르고 또 빠르게 살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아버지가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외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창조주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길로, 다시 말해서 죽음의 길로 가버린 그 피조물 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돌아와라. 성경의 많은 책들 속에 그 다 대부분의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잃은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아버지의 편지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전체를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무슨 방언으로 돼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순서를 따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 성경은 무슨 종교 경전의 글이나 성인의 글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뭐 별 수치스러운 내용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구약 성경은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방언도 아니고 단순한 종교 경전이나 성인들의 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의 안타까운 외침이라는 것. 그래서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것.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약의 처음 창세기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지만 어떤 존재로 세웠습니까? 자유질을 지닌 그런 소중한 인격적 존재, 거의 신과 버금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질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 조작되는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그를 창조한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도 듣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 있는 또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다시 말해서 신과 버금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사람들에게 당신, 창조주인 당신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의지를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또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인간들로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억지로 이렇게 막 할 수 없이 나한테 모은다. 이거 참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정말 당신만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그런 사랑을 기뻐하죠.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뭐예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비록 자유의지라는 것이 잘못 사용되면 큰 악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인간들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이 가진 고도의 능력에 의해 조작돼서 그렇게 프로그램화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인격체로서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즐거움과 사탄의 어떤 것도 있다고 해도 뭐예요?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랑, 그런 관계, 그런 참된 사랑을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존중과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그 놀라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릴 때,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며 사람 만들어놓고 사람이 그런 나쁜 짓 할 거 몰랐어? 그게 하나님이야? 아니면 알면은 다 조작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든 계획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신이란 그 존재가 초월적이고 전능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신이라면 그런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들에겐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큰 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의 유일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런 유일한 창조주 신이시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어떤 당신 뜻대로 막 무조건 굴종하고 복종하는 어떤 주종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친구라고 할 만큼, 이 먼지로 만든 이 존재를 친구라고 할 만큼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이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신과 같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 당신과 거의 대등한 그런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마도 그 가정 속의 부모님들, 가정이라고 봐요. 한 가정 속에서 한 생명은 어머니의 목숨을 내놓고 태어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 어머니가 목숨 걸고 낳아서 또 아무런 요구 없이 무한한 희생과 헌신으로 그 생명을 책임지고 자라게 해주시죠. 보호해주시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살겠다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웃음으로 보내고. 근데 그러다가도 또 이 아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가 피곤하다고 돌아와도 짜증 부리고 무리하게 행해도 저들이 자녀라는 이유, 내가 낳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한박웃음으로 끝까지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그 자녀 스스로 욕심과 탐욕에 무너져서 사회에 막 그런 악한 존재가 돼서 그런 나쁜 짓을 해도 이게 부모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그런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끝까지 모든 걸 다 주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부모인데도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49장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 어머니가 어찌 자기의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최고로 보는 사랑의 원형인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먼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천사조차도 이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그런 어떤 피조물로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천사는 가정도 없고 애를 낳아보지도 않았고 자녀를 키워보지도 않았고 자녀였던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신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했고 참고 인내하고 울며 기다리는 이 사랑,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천사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심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도 모를 그런 귀한 사랑, 자녀였고 부모였어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사랑, 인간이 잘못했음에도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주는 사랑, 당신이 만든 인간에게 배신당해도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 전능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희생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종교의 신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는 이게 천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진실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계속 이상한 대적하는 말들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이 상황. 그게 지금 말라기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을 살피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주간 이 말라기서를 읽어가면서 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저 놀라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왔는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주 높은 신 중에 신이다라고 모셔놓고 결국 나의 삶에는 뭐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능히 지원해주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사랑의 놀라운 선물을 오해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그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존재로 대해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신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신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거 사실 부인할 수 없죠. 결국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해석해버리고 풀어버리는 거,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고 추론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금송아지 형상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풀어가고 각본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 자기 욕심으로 봐서 그래요. 자기 기대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각색한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살펴오면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형상을 여러분 만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주는 자유와 또 책임에 대해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마치 핵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하면 정말 위험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사용된다면 인류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가는 에너지가 되도록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그래서 기꺼이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이 하루가 정말 축복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강력하고 강권적인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진심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